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것은 계시되어진 그런 말씀이오니 참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 참으로 부주의하거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산만한 마음으로 듣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잘 심령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8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아내들의 의무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거기 복종의 개념은 폭군에게 맞지 못해 하는 그런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대표권을 주었고 아내에게는 돕는 대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였고요. 또 다른 이유는 여자가 먼저 범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녀가 아담과 논의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였더라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벌하시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복종할 때에 그 가정은 주 안에서 화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1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들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아내들의 의무이고요. 오늘은 남편들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가 순종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남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남편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내 역시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등한시합니다. 그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또 생계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내가 그 남편을 불신하게 됩니다. 존경하지 않지요. 더 나아가서 아내는 마음속으로 그러한 남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남편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은 아내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턴은 좋은 남편이 좋은 아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좋은 남편이 좋은 아내를 만든다. 참으로 지당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즉 좋은 남편이 될 때에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면 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남편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이것은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내 주인도, 여기 주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로드입니다. 영어로 로드.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했을 때 이 주도 로드. 그러니까 주 또는 주인은 다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이 로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대단히 존경하여서 부르는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저 억지로 맞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존경하면서 그에게 복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모든 아내들이 사라를 본받아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사라가 그를 향하여 주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가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고 또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남편으로서 아주 충실히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라의 눈에 너무도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주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좋은 아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내를 대하여서. 그렇다면 좋은 남편은 아내를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래서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헬라에 보면은 사랑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등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가페가 가장 높고도 숭고한 실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남편들이 높고도 숭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남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했고요. 바로 그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광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문에 그리스도의 비하는, 비하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분의 탄생에서와 미천한 상태에서 율법에서 나심에서 이생의 비참함 등을 당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매장되심에서 그리고 잠시 동안 지속적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술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희생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원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처럼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바로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 가질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사랑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분명하게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였고요. 또 골로새서 1장 8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랑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러 들어오실 때에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남편들을 향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신자들이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적이면서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즉 불신자들은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많이 사랑하였고 또 그 리브가로부터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삭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덕을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거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남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내들을 향하여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들을 향하여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편들은 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자기 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이 진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몸이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로서 제시한 것은 아내가 바로 자기 몸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내가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마련하셨지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 두 남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두 남녀는 부모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이제 자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아주 잘 돌봐줍니다. 병이 났을 때 약을 먹고 또 기운이 약해지면은 누워서 쉬고 또 몸이 허해지면은 좋은 음식을 먹고 뭐 등등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몸을 아주 사랑하지요. 그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잘 돌봐주는데 그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더 이상 남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남편들을 향하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권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상냥하지 않은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남편들은 아내와 잘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지요. 그들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태도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와 많은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또 가정사에 많은 것들을 서로 함께 논의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또 어떤 남편들은 아내의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귀찮고 그저 그냥 집안에 들어오면 무관심하게 바라만 보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혼자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일들은 대단히 무겁고 버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남편인 것이지요. 또 어떤 남편들은 사소한 일에도 자주 아내에게 화를 내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인내심이 무척 부족한 것이지요. 그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상냥해야 되고요. 또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또 힘껏 자기 일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여기 첨부된 것입니까? 물론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사랑하라를 더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이 아닌 머리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아니 머리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이 폭군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아내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남편이 폭군처럼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휘두른다면 아내는 무척 힘들지요. 폭군과 같은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 얼마나 가련하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남편은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거칠게 대할 것이고요. 아내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마치 종처럼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고 그 다음 이어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얼마나 더 쉽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더욱더 복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만 하는 그런 존재라면은 또 무관심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면은 결코 아내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거나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내의 처지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돌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구하고 숭고한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는 그것을 보고서 감격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아내는 그러한 존경스러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제 오늘은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의무는 복종이고 또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아닌 머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단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단어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한다면 그 가정은 항상 평온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다툼이나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무례함이나 무시하는 것이나 분노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경의 원리대로 서로 복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은 정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고 화평한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의 아내를 향한 의무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남편이 좋은 아내를 만든다고 하였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이 교훈을 귀담아 듣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